오늘 6월 6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지속적인 기도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2편 두 번째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의 시적 아름다움과 슬픔, 분노, 기쁨, 그리고 완전한 만족감 등의 감정에 대한 깊음 있는 표현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시편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었던 과거의 시간들을 되새기고 있으며 어떤 시편들은 현재의 고통과 시련을 애도하고 있고 또 어떤 시편들은 구원과 승리를 기뻐하고 있고 또 다른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인해 터져나오는 좌절과 절망감을 읊조리는 것도 있습니다. 어떠한 시편들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고 어떤 것들은 예언적인 시편이고 또 어떠한 시편은 현재에 감사를 드리고 있고 또 다른 시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체계적인 계율을 만들고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방금 간략하게 살펴본 것과 같이 너무나 많고 다양한 특징들로 인해 하나만의 특징으로만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이 이러한 것의 좋은 예입니다. 이 시편 22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저자를 버리셨다는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극심한 좌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 시편 안에서는 부당한 원수들의 대우로 인한 의심과 강구의 말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의 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상황 안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개인적인 좌절,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얻은 승리에 대한 시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22편은 개인적인 기도일 뿐만 아니라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바와 같이 시편 22편 속에는 나중에 신약 성서 안에서 성취되어질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언급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의 우리 주님께서 외치신 22편 1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였습니다. 앞서 공부한 시편 22편의 첫 부분은 1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서 우리는 참담함과 희망 사이를 오고 가며 속 요동치는 듯한 흔들림을 관찰하였습니다. 어떠한 감정이 형성되어 표현되자마자 그 고통받았던 가연 시편의 저자는 곧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21절의 중반부에 이르기까지 쉼없이 허우적거리다가 21절에서 갑자기 긍정적인 확신이 서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마치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한 번씩 경험하는 갑작스레 변화되는 감정의 기복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다시 다루면서 고난의 시기에도 지속된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승리의 경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첫 번째 다윗의 지속적인 기도에 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감정이 들 때도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1절과 2절은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곡하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의 말씀들을 되었을 때의 상황은 그분께서 인류가 짊어져야 했던 죄의 무게, 그로 인한 영원한 정죄의 무게가 그분을 짓누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분의 고통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저히 우리의 이해로는 가늠할 수 없는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한 가지는 그분의 고통은 진실로 무한한 고통이었으며,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그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없었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께 왜 자신을 버리시냐며 울부짖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그분의 도움이 그토록 필요한 그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멀리 떨어진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매우 멀리 떨어져 계신다고 느꼈는데,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 갈등과 굶주림을 느끼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에 무관심할 때입니다. 그들은 밑에서 뒷걸음치다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서 활력을 얻지 못하고 그분을 자신으로부터 공허함만을 느끼게 그들 자신으로부터 공허함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처한 상황이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들 스스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기대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으며 오히려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시며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긴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신자들이 감당하기에 가장 힘든 일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이 부르짖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부르짖음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이나 버림받은 것 같은 경험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2편 1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부르짖음 속에 어찌하여 라는 질문을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는 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조차도 도저히 자신의 편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불만 또는 고백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는 자신의 좌절감을 표현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더 많은 문제가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최소 세 가지의 어려움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더 공격적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조차도 조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지쳤지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가 겪고 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었습니다. 다 함께 이 세 가지 어려움들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후반부의 질문은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아멘. 이 말은 왜 신음하는 소리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나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 많은 기도로 구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나로부터 멀리 하시는 것인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적들은 그를 더 공격적이고 가혹하게 조롱하였습니다. 더욱 그를 경멸하였습니다. 7절.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8절에 그가 주를 신뢰하며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아멘. 그들이 사고 방식은 매우 단순하고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공경에 처한 이유가 그의 하나님이 그를 도울 능력이 안 되거나 또는 다윗이 진심으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논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혹은 다윗,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다윗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는 그를 조롱하는 모든 무리 중에는 오직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다른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가장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욥기 19장이 좋은 예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궂으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은 그의 친구들 또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또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아멘. 욥이 가장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경험을 했을 때는 그가 가장 믿고 의지했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였습니다. 1절의 후반부에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라는 부분을 읽으며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윗은 비록 그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2절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아니하시더라도 다윗은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그가 침묵으로 보냈던 밤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매달렸고 3절에서 5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을 도우신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악이 승리하지도록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흔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다윗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을 도우신 것을 기억하였고 또한 지속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들고 의지하였습니다. 셋째 다윗의 지속적인 기도는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비하하며 암울한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선조들과 자신을 비교하였습니다. 4절에 그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5절에 조상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다윗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서의 멸시거리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의 첫 번째 단어는 그러나는 역접 접속사입니다. 다윗은 그와 조상들을 대조하였고 그것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상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는 조상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지시지도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벌레라고 칭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무력함과 약함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의 조롱거리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또 사람들이 그를 경멸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비웃음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괴감을 느끼게 합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 벗어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구하실 거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그가 공격을 받은 점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넷째, 다윗의 지속적인 기도가 그를 희망 안에 있도록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다시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관한 것들을 새겨보았습니다. 그는 10절에서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맡겨졌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셨고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의 순간 동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나를 지켜주셨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의 지속적인 기도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약해지는 것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가 14절과 15절에 고백을 하였을 때 그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15절, 내 힘이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가 내 턱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그가 물같이 쏟아졌던 자신을 압도하는 완전한 무력감과 나약함을 느끼는 고통을 그의 심장이 밀랍 양초와 같이 되어 그의 내면에서 녹아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로와 격려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파탄에 대한 묘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힘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극심하고도 비참한 상황은 질그릇 속에 남겨진 물방울에 비견될 만큼 미약해진 상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 말라버리고 없었습니다. 신체적으로 보면 극심한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 그의 혓바닥은 메말라 턱에 붙었다고 하였습니다. 극심한 고통이었기에 그는 곧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를 사망에 두셨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굉장한 극심한 우울감을, 절망감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느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다윗의 지속적인 인내 기도는 마침내 응답되었습니다. 우리는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구절에서 울부짖었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서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 못 살 것이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절 후반부에 하나님께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21절 후반부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말을 들으사 나를 유니콘들의 뿔들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침내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시편의 어조는 이제 환희에 찼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오랜 시간을 괴로운 상황 속에서 인도로 기도하며 인내로 기도하며 견디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과 도움은 매우 갑작스럽게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다윗의 찬양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다시 한번 경험하였으며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먼저 22절과 2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같이 권유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찬양에다 자신의 찬양을 덧붙였습니다. 22절에서 26절 사이에 찬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할랄은 네 번 언급되었습니다. 히브리어 할랄은 할렐루야의 근원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어떤 사람들과는 다르신 분이신 까닭에 다윗을 멸시하지 아니하셨으며 그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겠다고 하나님께 말하였습니다. 22절 말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언급하였듯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에서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메시아의 말로 인용함으로써 시편 22편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여기는 자신의 관점을 확실시 하였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2절에서 11절에서 언급된 시편 22편 22절의 형제라는 단어가 함을 받은 자들임을 성도들을 그를 위하는 자들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행악자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22편 시편 22편 첫 시작에서는 자신과 함께 마음을 나누어줬던 사람이란 전혀 없었던 다윗이 경험하고 있었던 극심한 외로움이 강조되고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악한 자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그 대신에 그의 형제들이 함께함이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의 일원이 되어 다른 이들과 복된 교제를 나누고 있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다음 구절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 아멘.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었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23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7절에서 31절 말씀이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앤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사역은 우선적으로 개개인에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에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회중에게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22편의 전반부는 마치 개인에 관련된 이 기도로 시작되었고 개인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22편 후반부를 보면 이것이 회중 전체에 관련돼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광을 돌릴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라는 말들이 삼중으로 평행을 이루며 나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요청 뒤에 내재되어 있는 그의 깊은 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직 이 땅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역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할 때가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신자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분의 방식은 우리의 것보다 우월합니다. 24절은 다윗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24절 말씀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4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관해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24절에 나오는 곤고한 자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26절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 또한 곤고한 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고 있다는 개념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빌립보서 3장 10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찬송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오직 온 회중 앞에서 자신의 서원을 갖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의 관점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을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레위기 7장 11절에서 영국의 신학 데렉 키드너는 인용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사역한 자들에게 그들의 기도가 받아들여질 때 제물을 드리는 레위기 7장 이틀을 넘기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인용을 마칩니다. 그들은 종종 하나님께 서원을 하며 서약을 하며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간절하여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 감사의 제물을 하는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체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들에게 그들도 또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며 격려하였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게 친한 자는 먹고 배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Please follow up.
겸손한 자들과 앞절에 공고하며 가난한 자들이라 표현된 다른 믿음의 동료들을 자기가 베푸는 감사의 식탁에 초대받은 손님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은 먹고 배부를 것이며 만족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찌어다 라며 그의 식탁의 손님들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시편 69편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의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이 내면에서부터 다시 살아나기를 부흥이 되기를 바랍니다. 22편 20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복을 받는 것에다가 영구적이거나 영원한 차원을 더하여 부여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을 연회로 초대하시고 그분의 식탁에서 영원한 복을 주시고 계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연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하심 안에서 특히 메시아 왕국의 복에 참여하는 기쁨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개념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재하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강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에 대해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이제 마지막 본문 말씀 미래에 관한 다윗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본문 말씀 27절에서 29절을 통해 모든 열방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려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라. 아멘. 다윗은 진실로 위대한 왕이었고 그가 역사에 남긴 족적들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 땅 위에 왕에 불과했고 그가 이룬 업적들이 곧 온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게 한다거나 혹은 미래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할 목적으로 그의 모든 후손들이 나아오도록 하는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오직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시편 22편의 마지막 다섯 구절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27절과 29절 사이에 네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이제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죽게 되며 그분을 경배
Please follow up. So the knowledge of God is universal. Please follow up.
새 뿌리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 세계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모든 신자들을 위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에 대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나 온 세상을 향한 그분의 통치하심의 영광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주님을 경배함을 한구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관한 생각 28절에서는 두 번을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두 관계의 두 가지 면을 두 번이나 언급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26절의 연애의 모습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지구상의 모든 풍성한 자, 곧 풍요로운 자가 고 경배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당할 자,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라는 여기서 멸망당할 자는 주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이 이곳에 쓴 이들은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여기서의 풍요로운 자들과 빈곤한 자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아마도 시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아주 풍성한 자도 극심하게 빈곤한 자도 그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언젠가는 이들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라는 생각을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후대의 자녀께서 하신 일을 그 이후의 후손들에게 선포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본문 말씀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30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오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31절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마침내 다윗은 한 씨앗 곧 후세의 그 씨앗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았는데 그 임무는 후대에 주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며 또한 그 후대는 그들 넘어 후세에게 주님의 의를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이사야서 12장 5절에 기록한 것을 연상시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너의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른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시편 22편 31절의 마지막 문장인 이를 행하셨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죄와 죽음, 사단을 물리치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인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언을 하였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적으로 예측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한 유형으로 예고하였습니다. 예언의 하위 범주인 예표론은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정 사건, 제조들이 이에 상응하는 인물, 사건, 그리고 제조들에서 성취되는 것이라고 정의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언의 하위 범주인 예표론은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정 인물, 사건, 제도들이 신약에서 이에 상응하는 인물, 사건, 그리고 제도들에서 성취되는 것이라고 정의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요약한다면 다윗이 이 시편에서 옛날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 처형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이런 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를 상징하는 그 예표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에게조차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격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인내했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예표로 드러내신 예수님은 믿음의 대표적인 예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완전하신 뜻대로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로서 십자가의 형벌로부터 건지심을 받으시는 대신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셨다라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한 오해에서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구해주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들이 그들에게 장차에 다가올 삶을 경험할 때까지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슬픔은 그분의 임재하심을 통한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그의 완전한 지혜로서 그들을 다루어주고 계심을 자각하게 됨을 통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내함으로써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도 역시 좌절하고 괴로워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도움의 손길은 갑자기 찾아왔고 그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지속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지속적이고 영원한 왕국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고통스러운 기도가 다가오는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대한 찬양으로 귀결되었음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또한 역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의 환난의 시기를 겪었고 절망을 경험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의지하며 계속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그분의 때에 여러분께 응답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발견됩니다.